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에서는 찬양을 했고 또 우리는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주만 의지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가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해 가실 오직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분을 의지하는데 영원토록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근데 그 부제를 또 조금 붙이자면은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도는 몇 도 정도 될까요? 70도? 예? 70도. 와, 그게 섭씨입니까? 화씨입니까? 예, 36.5도가 우리 체온인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교회 온도가 우리의 체온보다 따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체온보다는 따뜻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36.5도가 100명이 모이면 몇 도 정도 될까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체온뿐만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도가 정말 뜨거운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유명한 신학자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7가지 진단법을 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 7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지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아니면 지식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내 소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그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죠?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탑스타 존경하고 탑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열광? 아니면 예수님께 열광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고 웃는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죠. 무엇에 우리가 기뻐하는가? 무엇에 우리가 진짜 웃음을 보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짜인가 하고 이제 또 몇 가지를 쭉 했는데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는 인스턴트라 그래요. 이 통조림에 넣어서 인스턴트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인스턴트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지 못하고 한 번의 신앙 행위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려는 그런 신앙. 가짜는 인스턴트 신앙이다. 두 번째,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인격의 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짜는 말씀을 무시한다.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ignore 그랬어요. 등한히한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등한히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정말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균형. 그 균형이 뭔가 하면은 믿음과 순종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이것이 한쪽은 감춰버리고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날려고 하니까 제대로 날지 못하는 영적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균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뚜렷한 가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시면은 현실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은 내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실보다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내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고등학교 과정은 한국은 3년이고 미국은 4년입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과정을 우리도 다 거쳐왔는데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요 키가 다 자랐어요. 17cm가 자랐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키가 이렇게 자라는 것. 그 117cm 자랐다는 게 별로 안 웃는데 여러분들 놀라지를 않는데 제가 160이었는데 그 17cm 자라는 것 때문에 177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키가 된 것이죠. 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인생에다가 비유해보면은 그 고등학교 시절은 사실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면은 대학 입시 시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취업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살면서 그 고등학교 과정이 인생의 전부다 생각하고 대학 시험이 나에게는 없다,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모든 것인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죠. 생로병사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있지만은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인생이 우리의 육신적인 이 인생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이 있는 것만큼 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고등학생들이 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가? 왜냐하면 대학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있는 줄을 모른다면은 아마 고등학교 시절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면서 지나버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인생 종착지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분명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나에게 함께해 주셔서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을 등한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녁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켓에 가서 사과 하나 살 때는 그렇게 그 사과를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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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과 살려고 그렇죠. 그게 1불짜리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냥 안 가져옵니다. 제가 봤어요. 우리 집사람 그 마켓에 가서 살 때 봤어요. 근데 거기 두 개 1불 하든지 세 개 1불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어떤 때는 또 냄새도 맡아보고 뭐 그렇게 해서 잘 골라요. 야채 살 때는 하고 위에 있는 거 그냥 집어오면 쉬운데 굳이 밑에 있는 거를 뒤집어가지고 더 좋지 않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선택에 그만큼 신중하고 이리 세고 저리 세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1불의 가치입니까? 100불의 가치입니까? 1000불의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아니면은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입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문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정말 제가요 아직 뭐 이렇게 젊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잘못해서 삐끗해가지고 관절에 이렇게 조금 무리가 가서 됐을 때는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 골수는 뼈 아닙니까? 이 뼈에 있는 그것을 이식하고 그럴 때 그게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정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속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것을 여러분 진짜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성경책 속에서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율법은 율법을 없이 범죄해도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이렇게 서로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이만큼 많이 알고 이만큼 내가 율법을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나는 이래도 괜찮다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다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이렇게 받을 때 무엇이 깨끗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침례를 통하여, 그 강적적인 침례를 통하여 무엇이 깨끗해졌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의 옛 생애가 물속에 장사되고 다 죽고 우리의 양심이 그 침례를 받는 물속에 들어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것이, 우리 몸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고, 그렇죠, 아,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양심을 통하여 듣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17절이 되면은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이 찬송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유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칭찬, 그런 의미죠.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선입견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유대라는 말은, 유다라는 말은,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정말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세상 중에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선민이었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3장에 가서는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마르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범사에 많다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을 보실 때 그 유대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고 지금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유대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10%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은 누구인가? 교회 잘 다니고 오래 교회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다섯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만 해당한다면 우리는 봐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에 있는 진리와 지식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난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고 선생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요, 정말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관절과 골수가 아니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정말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은 유대인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우리는 훨씬 더 선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컸기 때문에요.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볼 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에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기록 중에 하나는 그들을 동물로 생각했는데 그 동물 중에서도 제일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것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그 동물의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취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제일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혼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면은 유대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역할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할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죄송합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다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과정을 해봐요.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 존경하고 그래서 아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영성적으로 잘 풀이했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우쭐해질 거 아니에요. 이 어깨도 이렇게 조금 더 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높은 이 위치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저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높은 데서 해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상을 높게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위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당연히 제일 높은 사람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고 내 지위가 이만큼 높으니까 이만큼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줄 때는 섭섭한 마음이 저에게 생길까요? 내가 그런 특권의식으로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볼까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죠.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고 사회에서도 직분을 주고 가정에서도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더 키가 크고 누가 더 키가 작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잘생기고 누가 더 못생겼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잘난 사람, 키 큰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온 세상 만방에 정말 바다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그런 지위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어제 제가 컴퓨터 교실에 올려놓은 그 울지마 툰저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셨던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병 환자 다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다 귀한 영혼이에요.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착각했어요. 여러분 파출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잘 없지만은 한국에는 파출부도 많습니다. 파출부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집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 그게 요즘 어머니 역할이 아닌가요? 아버지 역할인가? 하여튼 파출부는 주부의 역할을 합니다. 주부의 역할. 아, 어머니라 해서 죄송합니다. 주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파출부가 이 주부의 역할을 잘 이렇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저씨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여보 식사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지위가 마치 어머니 지위가 된 것처럼 주부의 지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린다면 그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남편은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인은 그냥 당장 쫓아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 역할을 주신 거예요.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내 자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쳤는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책망을 듣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인 결박에서 이제 좀 그 결박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신앙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껍질과요 속 알맹이는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껍질도 중요하고 알맹이도 중요해요. 표면적인 거, 형식적인 거 중요해요. 교회 형식이 없으면은 사실은 교회 틀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삶에도 형식이 정말 신앙 삶의 틀이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오신 분들이 간증을 할 때 그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참 이 저의 친구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밤늦도록 나눴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같으면 이야기를 못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서로 심정을 토로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그러는 사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면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이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가? 그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담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각자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들을 때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간증을 통하여 그 순간에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변화가 오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나도 아프리카 선교를 하겠다, 내가 어떤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런 결심이 하는 것이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가 듣고 보고 했을 때 오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좀 정말 그 한 예를 좀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리카 선교, 정말 오지에 대한 그런 선교의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내가 언젠가 기회 되면 하겠다 결심은 했는데 내가 절약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위하여 쓰고 그러는 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없으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이 없으면은 과거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과거와 미래는 사탄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일 해라. 과거에 다 했는데 뭘 지금 하느냐? 네가 과거에 그런 일 다 했지 않느냐?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얼마에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파틀락을 같이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음식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바보 같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가고 싶어요. 파틀락에 음식이 진열되어 있으면은 내 차례가 되면은 내가 좋은 것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게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의식적으로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귤이 있으면은 귤 중에 예쁜 귤을 내가 손에 제가 골리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자면 손이 걸로 가더라고요. 내 마음과 손이 따로 노는 것이죠. 내가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을 가져가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먹겠다. 어떤 거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을 때도 있죠. 먹어보니까 그거 다 안 먹혀지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그 선교의 그 열정을 내 삶에서 실천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오는 사람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또 떡이나 뭐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표면적 유대인으로 보실까요? 내면적 유대인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거지만은 제가 작은 예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조그만한 우리의 현실 하나하나가, 그렇죠? 내가 정말 외식을 이렇게 할 그런 때가 됐는데 외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서 그 외식하는 돈을 내가 조금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이웃에 불우한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 차원에서 막 이렇게 발대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되는 것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받은 성령을 소멸치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려운 삶에 사람이 있으면은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정말 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1불 2불 있으면은 도와주세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제대로 가르쳐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돈 해서 받아먹고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주면 안 돼. 버릇을 고쳐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오늘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르쳤지만은 여러분 자비하십시오. 긍휼하십시오. 그래서 골목 어귀에 서서 종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이 뭐 자기의 그 이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는 했지만은 그 내면에 그 삶에서 조그만한 것에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저는 스포츠 채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채널의 경기를 보는 게 어떤 때는 보면은 직접 그 곳에 가서 보는 때보다 더 현실감 있게 요즘은 장비들이 많이 발전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그 스포츠 채널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건강해질까요? 스포츠 채널인데 그게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뛰는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건강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뭐 건강해질 수도 있을란지. 근데 살은 빠질까요? 살도 아마 더 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리 채널 우리 아이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모처럼 오면은 왜 요즘 아이들이 그 요리 채널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걔들이 그렇게 요리를 잘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근데 요리 채널 이렇게 보면은요. 이 김박성이 있게 또 요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딱 줘가지고 막 1분 59초 막 탁탁 하면서 빨리 그걸 만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빨리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거 재밌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요리 채널을 잘 보면은 배가 부릅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야 요리 채널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배부르다. 여러분 기독교 채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어떤 일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바쁘니까 제가 교회는 못 가지만 목사님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교회 설교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채널, 크리스찬 채널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생깁니까? 동기유발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유대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까? 정말 찢고 뽁 이렇게 의견이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르고 그러지만은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정말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삶을 체험하고 훈련하고 정말 내가 미운 사람도 서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용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뜨거움을 서로 전하고 정말 따뜻하게 손을 잡으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그러는 신앙의 활동이 알맹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어떤 피지를 그 껍질을 베어내는 그것이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의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죄악들을 도려내고 그것을 끊어내는 그것이 진짜 할례라는 것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어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